몇 주 동안 중단되었었는데 오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라는 제목으로 다시 요한일서 강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최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행한 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심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그의 말을 더 인정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이들에게 그전에는 없었던 아주 생소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친밀함으로 행복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왠지 모르게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생경한 관계가 벌어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멀리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가까운 상대로부터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까요? 종종 있겠죠. 그러나 이 둘의 에덴에서의 첫 모습으로부터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외형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벗은 채로 자기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자리에서 둘이 마주칠 때 그때는 본인들에게 아주 싫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주변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무화과나무, 가장 큰 나무고 두꺼운 나무잎이죠. 그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생소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던 친교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분을 뵙기가 괜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무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그분의 얼굴을 마주치며 가까이서 살가운 교제를 하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오면 이제 피해서 그 상황을 피해서 이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소대로 하나님을 반기고 그리고 좋아하기는커녕 그 모습조차도 비추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감지하고 아마 억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을 만난 이때는 이미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뭇잎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뭔가가 잎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수치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치마로 입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의 내용이겠죠. 이런 수치감과 불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삶을 다스리고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의 원칙, 창조주의 사랑의 원칙에서 일탈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명히 비춰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의 원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이런 주권자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경고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심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서 반성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인간은 자기 안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살면 자기 안에 이러한 요상한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부정적 실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의 관계에는 어떤 해를 끼치며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문을 받고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되물으시는 아주 엄중한 그런 가르침이시죠. 이 수치감과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전에 없었던 정말 생소한 부정적 느낌들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만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을 보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거북하고 싫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짜증과 한탄과 원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매우 혼미하게, 혼동스럽게 하고 엉키고 설키게 하는 인간 타락의 기본적인 감정이 바로 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치와 두려움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증상도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이며 이후에 모든 2차적인 죄들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모든 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이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없는 정신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신질병 또한 육체적으로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로 이 수치와 두려움은 인간의 죄와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의 실제의 뿌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두렵게 한 행동이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대자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나뭇잎 치마 속으로부터 수치와 두려움이 훤히 밝혀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들어왔고 배워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본래 의도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면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그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결산을 셈할 날이 온다. 그 셈하는 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내 속에 숨겨진 수치와 두려움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때부터 이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가도록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을 무서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벌교벗겨져서 참된 나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최종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나란 무엇입니까? 무언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 그런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무엇인가를 하는 to-do의 인간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매료되어가는 to-be의 인간으로서 드러나는 나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자이냐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면서도 기대감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 이야기를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심판의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다 잘 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닌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비유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아픈 사람이, 매우 중병에 걸린 아픈 사람이 수술대 위에 눕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수술대에 누울 때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병을 낫게 하고 또 새로운 건강한 삶의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수치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초대해서 길게 드렸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 두려움에 대한 이슈를 주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랬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돌려서 말하면 이 심판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지금 요한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2장 28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니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보편적인 두려운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서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전후 맥락을 보셨고 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형벌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병자가 수술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당하죠. 고통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심판 앞에서의 두려움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은 바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로서는 마땅히 우리가 지나가야 할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거기서 치러야 할 형벌의 대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더욱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치료와 회복의 관문이니까요. 신자에게도 이런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술하는 가운데 이런 절정 부분에서 두려움까지도 사라지게 한다라는 바른 진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8절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뒤에서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랑은 상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반대로 무엇을 하죠? 상대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이미 지난 강의를 통해서 성령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리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도 그 상대가 두어 번만 강렬하게 거절하면 스토커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두렵죠. 가까이 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경험인 걸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나요? 부부관계에서조차도 그럴 것입니다. 원래 원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당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가 나에게 악을 끼쳐서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면 혹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럼 가까이 하기가 두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에 걸쳐서 정말 그야말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모든 인간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가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란 크리스찬 배경에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결국은 한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오게 오게 되는 이해는 뭐 허다한 것이죠.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거절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모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하게 인간에게 면박받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쫓겨나시지만 그래도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그 참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정말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의 당신의 사랑의 속마음이 인간에게 덜컥 들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진심과 의도가 밝혀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사랑하는 상대가 자식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가까이 못하고 가급적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는 가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마 통념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이끄는 가정이 어떻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현 작가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90년대에 쓰여진 유명한 소설이었죠. 제가 그 이야기의 한 단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50세가 갓 넘은 주인공, 이 아버지는 이름이 정수입니다. 이 정수는 이지적이고 사려 깊은 그런 아내를 두었고 또 똑똑하고 제 할 몫을 잘하는 그런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가족의 가장입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재원이었는데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출세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라는 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이 이제 5개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병을 일체 비밀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없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계획을 짜보고 그리고 또 고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괴로움 속에서 매일매일 늦도록 음주를 하고 귀가하면 어김없이 12시가 넘어갑니다. 그런 삶을 이제 한 달 정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족들과 언제 한번 마주 앉아서 따뜻하게 살갑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과의 단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의사 친구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어요. 이게 충격을 입은 이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최근에 그토록 방황하고 이렇게 정말 흐트러진 삶을 사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 정말 각종의 빨리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환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술을 마시려고 나갔는데 몸이 막상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몸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자기 집의 아파트를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덜컥 가슴이 뜁니다. 집문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에 없어야 되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서는 아빠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 뒤로 아내와 딸이 쫓아나옵니다. 전무했던 일입니다. 특히 딸아이는 최근에 아빠가 이렇게 술 마시고 그리고 흐트러진 삶을 사니까 정말 아빠로서 재구시를 해달라고 이게 간청을 하듯이 하지만 사실은 아빠의 그런 삶을 저주하듯이 가슴을 찌르는 편지를 보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그런 딸입니다. 그런 딸이 아빠를 반겨주니까 이 딸의 인사소리에 정수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갑자기 집안이 부산해집니다. 아내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딸아이는 TV를 끄고 그리고 아들은 베란다 문을 뭐 열었다 닫았다 하고 조화롭지 못한 그런 불협화음이 가정에 가득해집니다. 마치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내와 별방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신이 그 따로 쓰는 방문을 가서 열어보고서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하던 침대, 책상, 의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치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안방으로 가족들이 옮겨놓은 것이죠. 여기서 정수는 자신의 빈방을 목격하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을 문득 가까이서 느끼게 됩니다.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할 곳이 없는 것 같고 숨쉴 곳이 어디인지 내 몸 눕힐 곳이 어디인지 아득해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신이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자 아내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 아이들 슬픔을 감춘 흔적이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묻혀져 있는 그런 아내의 힘겨운 미소 그 미소를 가지고 아내가 정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 때 정수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현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는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집에서 느낀 모든 느낌의 내면은 모든 것을 들켜버린 것다는 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습니다. 작가가 여기서 이 정수의 내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느낀 모든 느낌들의 내면은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는 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탈출해서는 여관으로 향합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관방에서 이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획합니다. 아버지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문제가 들켜버릴 때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가족들도 두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 더 가까이 하고 더 지켜줘야 할 가족들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아버지들의 문제는 집안에 자기가 있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이 아빠를 이제 뭐 슬그머니 안 통하는 사람으로 이제 왕따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뭐 아빠가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집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거실은 비어 있어도 아빠는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인간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의 이 대목을 보면서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나라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저와 참 공통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 50살을 갓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딸이 대학교 3학년인데 제 아들도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범합니다. 저는 행정고시엔 합격하지 못했지만 저도 평범합니다. 그리고 또 현모양처를 두었다는 것은 뭐 현모양처를 두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건 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죠. 뭐 당신도 옷 입었고 나도 옷 입었다. 공통점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건 공통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들은 이런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싫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많은 인위적인 장치들을 꾸며냅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몸짓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태연해 보이려고 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나름대로의 그 서바이벌 스타일을 구축하는 일련의 나뭇가지, 나무 잎치마 만들기에 삶에 대해서 노련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연수를 더해 갈수록 더 강해 보이고 남들이 더 부러워할 나뭇잎치마 제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결국 썩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고 두려움은 상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진실로부터 비롯된 무궁무진한 삶의 케이스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으며 나의 삶을 통해서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정리해보면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건 깊은 심리적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가 됩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핵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진실은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모든 명령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400여에 가깝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비유할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것이 그리 중요하고 대수로운 문제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중요하고 대수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두려움의 증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증상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해도 이 두려움의 정체는 다 밝혀낼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단지 제가 이제 몇 가지는 다음 주에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법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정체를 나의 내면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어 변화되어 나가는 삶,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람, 충만하신 주님을 정말 그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기대를 진짜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제공하는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해서 나를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현실을 간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서 심지어는 내가 존경하는 부모도 때로는 내가 두려워서 가까이 하실 수 없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나를 두려워해서 잘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외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분리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설교를 드릴 때마다 사랑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세계 밖으로, 자기의 세계 밖으로, 즉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미지의 세계 밖으로 용기 있게 벗어나가서 거기서 만나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나를 활용하고 소진시키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런 사랑을 원한다면 그거는 좀 무모하고 그리고 거짓 사랑을 원하는 것이겠죠.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엔 소진되는 법입니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나의 사랑의 행위는 가능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시도를 부단히 행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날, 어느새 내게서 두려움이 많이 소멸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날도 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소멸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조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담는 사랑의 삶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쫓아내겠다고 해서 쫓아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선한 힘에 의해서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맺으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로부터 두려움은 인간 내면에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마더 테레사나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은 손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정복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복은 소수만이 전유하는 승리가 아니어야 함은 우리 자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해야 하는 그런 승리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길이라는 그런 그 명제적인 그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많이 들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실천하는 삶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각자의 삶으로서 두려움이 쫓겨나면 가정과 교회가 훨씬 더 자유롭고 또 평안해지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움이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찾아오신 그 사랑을 만나서 자신의 두려움의 세계를 깨뜨리고 진실한 사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신의 그런 삶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짧은 아마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